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3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예,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뒷부분, 마지막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에 관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바라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상으로 누리게 하고 증거하게 하시는 현실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직 복음 말씀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소유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바라지만 아직 보지 못하는,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예수님과 천국 구원의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미리 소유하고 증거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많은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들이 믿음으로 가르치고 증거한 실체인 예수님과 천국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았나를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가르치고 증거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죽어 지금은 천국에서 그들이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증거했던 부족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이러한 구약의 성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믿음으로 뭘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의 삶을 우리 삶에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국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삶으로도 복음의 현실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세상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세상을 얻는 것으로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다른 거죠. 얻는 것과 이기는 것은. 천국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 성도만이 아니라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를 통해 한 몸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꼭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더 이상 특정한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지 않으시고요. 그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죽었는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참여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들의 삶 속에 누가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33절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33절 첫 번째로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저희가 믿음으로 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죠. By faith they conquered kingdoms. 나라들을 이겼다. 물론 이 많은 우리가 주석을 보면 이 구절이 33절이 저희가 나라들을 이겼다는 구절을 그 앞에 나오는 32절에 나오는 사무엘과 다윗과 선지자들과 연결해서 풀기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한 것은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33절을 32절하고 구별해서 좀 볼 수도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출애굽 구원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통해 그리고 이후의 사사시대를 통해 그리고 왕국시대를 통해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 킹덤들, 나라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울 때에는 항상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울 때라는 뜻은 어떻게 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을 붙들고 싸우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싸우면 순종으로 싸우면 늘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이겼다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들이 정말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잘 싸워서 이겼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전쟁을 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방 민족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 구약에서는 왜 중요했죠? 이방 민족들을 이기는 것이.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들이 가르치는 바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서는 누구가 가르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인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가르치는 현실로 이방 민족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대적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싸움은 이 하나님의 대적인 하나님의 하나님과 그 대적들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자기 백성들은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 특별히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들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볼 때도 이것을 봤죠. 그런데 사무엘에서 17장에 가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그 보잘것없는 소년이었던 다윗이 엄청난 용사여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까지 물리치게 되죠. 어떤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전쟁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형제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고 천국의 힘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의 전쟁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전쟁,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만을 붙드는 것인데 우리가 붙들고 싸워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 그분의 권능으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까지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힘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여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만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만을 붙들 때에만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악한 세상을 이미 이겼고 또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요. 천국 백성들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믿음으로 예수님만 붙들고 싸우다가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싸움은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굳게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천국 백성들의 힘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죽음을 이길 힘도 없고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사망을 이길 힘도 없고 심판을 이길 힘도 없고 사단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구약처럼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나라들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가르쳤던 사단과 그의 왕국, 이 세상을 우리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세상. 우리가 세상 하면은 뭘 알려주는 걸까요? 물론 이 지구나 이런 것도 세상으로 돼서 나중에 심판날에 다 멸망을 당하겠지만 특별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라고 말할 때 세상이 알려주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뭐가 세상일까요?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악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나라들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할 때 그 세상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의 왕국은, 사단의 나라들은 바로 이 원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전에 우리 삶을 주장하던 원리도 이거 아니었나요? 지금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유혹도 바로 이 원리 아닌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도 이걸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기질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죠. 우리 광야에서 세 가지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 생각나시죠?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리고 높은 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너를 자랑해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도 이 세 가지였습니다. 육신의 정욕, 떡을 돌로 떡으로, 안목의 정욕,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 생의 자랑,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신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 삶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 이제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삶의 원리는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은 붙들고 마침내 승리한 자로 천국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죽기까지. 이 싸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의 영광에 이르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승리의 영광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복음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는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3절 두 번째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By faith they administered justice. They performed acts of righteousness. 성도들이 믿음으로 공의를 베풀고 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로 이 내용을 보면 그 왕의 다스림과 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왕들이 의로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뭐 다윗 왕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이 믿음으로 의를 베풀고 의를 행하였다라는 뜻은 그들이 믿음으로 가르친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의를 행함으로 참 의인이요 참 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들이 의의 삶으로 가르치고 증거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왕 다윗의 삶에서 이러한 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1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의를 행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가르치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참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직 의로서 다스리시는 참 의의 왕국인 천국을 증거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산상수훈 같은 데를 가보면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며 이제 천국에 속한 백성들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산상수훈에 보면 천국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를 명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이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는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 삶에 참여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때가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길래 우리 삶을 이렇게 의의 삶으로 알려주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주시고 씻어주셨죠.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인정받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시고 옷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로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에 들어가셨고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까지 앉혀주셨나요? 천국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셔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의의 왕으로 온전한 의로움을 행하며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다. 천국 백성들을 주장하는 삶의 원리가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구절과 연결되어서 예전에 우리 삶을 알려주실 때는 어떤 삶으로 알려주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 주장하는 원리라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먼저 와야 하는 삶의 원리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삶,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삶,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비록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며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좀 짧게 보는 거예요. 하나씩. 33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어로 보면 By faith they gained what was promised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를 보면 조금 달라요. 약속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뜻이 원어를 보면 약속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약속들을 받았다. 그래서 NASB 성경을 보면 By faith they obtained promises. 그렇죠? 약속들을 받았다 믿음으로 복수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9절에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약속이 39절에서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증거들은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33절하고 39절을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33절에는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39절에서는 믿음으로 증거만 받았고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하신다고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약속들은 받았는데 똑같은 믿음으로 약속은 못 받았대요. 그 약속들과 약속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이 성취하실 한 약속에 대한 증거들이었다는 거죠.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들을 구약에서 받은 것이 그 자체가 실체는 아니었고 올 성취될 한 약속에 대한 증거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 구원에 대한 한 약속을 구약에서는 당시에 여러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심으로 미리 예표와 그림자처럼 가르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약속들을 받음으로 증거를 삼고 그 모든 약속들이 가르친 참 약속이 성취될 날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를 좀 살펴볼 수 있죠. 구약을 보면 약속들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두 가지 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기업의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물게 돼요. 약속 받았죠. 근데 또 다른 약속들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약속받았죠. 결국 그의 나이 100세 때 믿음으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외아들. 그러나 가나안 땅의 기업이나 독자 이삭을 약속들로는 받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실체는 아니라 그 실체를 가르치는 증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이 가르치고 있는 참 하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 주실 참 약속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께서 이루어주실 참 약속의 기업, 예수님과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 약속을 가르치기 위한 약속들의 증거들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구약에 여러 약속들이 있었죠. 그 약속들을 이 땅의 현실로 잠시 이루어주셨지만 그 모든 약속들이 가르치는 바는 다 한 약속인 오실 예수님과 천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증거만 받았고 약속은 아직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영원한 천국 기업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성도들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33절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았지만 증거를 삼기 위해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증거들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거죠. 같은 믿음이지만 약속을 바라보는 시대하고 약속이 임해 온 시대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믿음이지만.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임한 약속의 현실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세상의 현실로 증거하게 하신 구약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원하고 거기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약속들 다 새 언약의 한 약속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안에서 다시 비춰지고 풀어지고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왔다. 그런데 옛것은 지나갔는데 그리고 지나가야 하는데 옛것들의 목적은 참껏 새것이 왔으면 다 사라지고 쇠하고 없어져야 하는데 왜 너희는 아직도 옛것을 주목하여 보느냐. 그 말씀이죠. 이제는 이 세상 것들로 증거를 삼는 그 약속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약속들이 가르치던 예수님과 천국이 임하였으므로 그것을 이미 얻은 자로 얻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미 약속이 오지 않은 것처럼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약속들을 지금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천국의 영원한 현실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현실을 더욱 믿음으로 소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약같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현실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이로써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것을 이루시는 분도 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33절 가장 뒤에 저희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By faith they shut the mouth of lions.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자들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자들을 물리쳤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사자를 물리친 사건들이 왜 믿음에 나올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자를 그냥 물리쳤어요. 근데 믿음으로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가르치는 현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의외로 이 사자를 물리치는 사건들이 구약에 꽤 나오죠. 네? 그 왜 그 사건들을 주셨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용사들 같은 자들,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 자들의 삶을 보면 사자를 물리친 사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그 대표적인 인물, 특별히 그런 성도들이 원수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사자가 그 대적으로 등장하고 그 사자를 물리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후에 대적들을 물리치는 사건이 따라와요. 우리가 이렇게 사자를 물리친 성도, 사자를 물리친 자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죠? 예, 삼손이에요, 삼손. 삼손 생각나시죠?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에 가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른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삼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시는데 사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삼손이 길을 가는 가운데 사자가 그의 가는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자 삼손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요. 그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지금 사사기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사사들이 대적을 물리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적들, 뭐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대적들을 물리칠 때 꼭 그 앞에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뜻은 꼭 대적을 물리칠 때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대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자였다는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또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자를 물리친 후에 이제 이 사사 누구죠?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또 사자를 물리친 사람 누구죠? 누구죠? 예, 다윗. 다윗도 사자를 물리쳤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자기 양떼를 해하려고 하는 사자를 쳐서 죽여 자기 양을 건지고 지켰다. 그런데 그 사자를 지금 누구하고 비교를 하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블레셋과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적 블레셋을 사자와 같이 여기셔서 사자를 찢어서 쳐서 죽이실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려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 대적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밖에도 또 있어요. 역대상 11장에 가면 브니아라는 용사가 나와요. 그 다윗이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장관으로 삼지기 위해 이 했던 사건이 사자를 잡아 죽여요. 사자를 때려잡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의 장대한 용사까지 때려 죽여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이 브니아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잡아먹히지 않게 하신 자가 있었죠. 누구죠? 다니엘. 예.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4절.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의 대적들이 있었죠. 다니엘을 참소하고 모함해서 죽이려는 대적들. 그들이 뭘 통해서 그 자기들의 대적에 힘을 행사하려고 했냐면 사자였다는 거죠. 사자가 다니엘의 대적들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물론 성도들이 사자의 입을 막고 물리친 이 모든 사건을 다 하나님이 하신 사건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의 손에서 건지셨고 구해주셨고 뭐 다니엘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건져주시는 이 모든 것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삼손이 자기가 가는 길을 막아선 우는 사자를 성령님의 부으심 받고 찢어 죽인 것, 다윗이 자기 양떼를 해하는 사자를 쳐서 죽여 자기 양을 구한 것, 브니아가 사자를 죽이고 이방 민족의 용사까지 죽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것,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신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지만 이뤄주셨지만 저들이 믿음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믿음은? 그것이 가르치는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 그냥 그저 사자 하나 죽인 건 믿음으로 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사자 죽였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복음의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신약에 와서야 드러나요. 하나님 백성을 가로막고 잡아먹으려는 우는 사자, 하나님 양떼들을 헤아려하고 빼앗아가려는 사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자,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이나 다윗이나 브니야나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 사자의 입을 막고 그 사자를 물리치고 사자를 찢어버리고 사자를 쳐서 그 사자에게서 양떼를 건져낸 사건들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치 사자와도 같은 대적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실 복음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현실,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삼손 같은 참 사사로 오십니다. 다윗 같은 참 왕으로 오십니다. 브니야 같은 참 군대 장관으로 오십니다. 다니엘 같은 참 선지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순종하시고 천국 영광 바라보시며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끝까지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 물리치시며 결국 그 머리를 깨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참 대적 사자를 찢어버리고 그 입을 막고 쳐서 물리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앞에 있는 사자를 물리치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래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구약의 성도들 앞에도 사자가 있었듯 예수님이 그 사자의 참 실체인 사단을 물리쳤듯 우리 앞에도 대적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도 물리쳐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대적 사자가 지금도 막 그 사자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인가? 베드로 전서에서 풀어주세요. 베드로 전서는 같이 가보겠습니다. 5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1절. 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힘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즉 우리도 우리 앞에 사자를 찢어버리고 치고 물리치고 그 입을 막으며 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이 사자의 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 우리 앞에 마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자의 공격,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자의 공격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나요?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죠? 고난입니다. 고난. 분명히 구약의 공격, 사자의 공격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앞에 늘 항상 찾아오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금방이라도 삼키려고 우리를 막고 서 있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는데 방금 읽은 구절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려주시느냐. 구절에서도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만나는 고난들입니다. 고난. 성도 여러분. 고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꼭 약속하신 것 있죠. 뭐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만큼은 꼭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해해야 돼요. 고난에는 두 면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축복으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난의 또 다른 한편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는 시험,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고난을 가지고 욥을 고난으로 통해 시험했던 것처럼 세상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며 예수님과 천국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 세상만 붙들고 씨름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 찾아오는 사단 마귀의 시험이에요. 사자의 공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더욱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가까이 또 천국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고난 중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을 믿고 예수님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붙들고 천국을 향해 인내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싸움이고 우는 사자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장 7절에 이 믿음으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있죠. 고난 때문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나가 다 있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는 고난. 고난의 주된 특징은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겁니다. 아닌가요?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건강이든 돈이든. 이 모든 것 속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 얘기는 좀 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현실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천국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저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도 끝까지 인내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자와 같은 마귀를 찍고 치고 물리치며 그 입을 막는 겁니다. 복음만이 막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잠시 고난을 당하셨죠. 십자가 고난,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구원을 이루신 것이기도 했지만 그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었죠,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유혹, 그것을 다 이기시고 끝까지 순종하시며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승리의 영광에 이르셨으면 우리도 그 승리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죠. 왜? 내 자리에서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Guaranteed.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이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10절의 고백을 하며 가는 거예요. 5장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미 들어가게 하셨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천국 소망 가지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죽음의 가장 큰 공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그 사망까지도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죽음의 사자까지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제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한 것은 마귀를 깨고 승리한 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있는 사단은 이제 믿음의 성도들 앞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천국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과 죽음까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를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이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의를 행하시며 약속을 받은 자들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어떤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며 그래야 우리보다 먼저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길을 가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전혀 믿음으로 살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이제 말씀에서 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사셨던 삶처럼 천국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싸우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